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유아 세례 베풀고 아버지들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정말 성탄절 같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쯤 되면 이게 제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기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어린아이로. 놀라운 일이죠. 신이 육신을 입는데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셔도 놀랄만한데 어린아이로 나타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의 출생은 성경에서 보듯이 이제 요셉이 뭐라 그러죠, 호족을 하러 가야 돼서 고향을 찾아가다가 마리아가 애를 낳게 돼서 이제 유숙할 여관이 없어 말구유에 그 아이를 낳아서 눕혀놓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가서 경배해라. 근데 이 나시니가 메시아다. 너희가 가서 그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 메시아의 증거는 전혀 권력적이지 않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외치는 이 사건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있을 수 없는 자리로 그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금도 바로 그렇게 표현했듯이 기독교라 그러고 예수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왜 여호와교라 그러지 않고 예수교라 그러고 기독교라 그러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이렇게 구원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에 절반도 못 담은 겁니다. 구원론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믿고 천국 가는 것과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가름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신약 성경 다시 보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내용을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최고의 구절로 삼았었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 테니까 성탄절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과 이 3절에서 6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고 이루고 있고 결정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하나 더 가야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냐?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이 아들로 하십니다. 이 아들로 한다는 것은 그를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태로 우리의 조건으로 보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로부터 출발하여 헤롯의 미움을 받아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 학살의 이유가 되어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를 돕고 살다가 서른 살이 되어서야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 사역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듯이 많은 기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무슨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가 오병이어의 축복,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렇게 많은 이분이 과연 신이구나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메시아 된 사역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일에 대하여 왜? 라고 물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생사여탈권을 주신 분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했느냐? 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보통 종교가 가지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결단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광을, 증거를 자신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쪽하면 이 죄를 지었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지 그런 설득은 그냥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빌라도를 헤롯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이 공포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필요를 채우는 것, 만사형통한 것,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진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쉽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가 겟세마네 기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자. 라고 하신 그 진심, 그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증명했듯이 나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결론이 너희 편하고 너희 행복하면 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호세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제사란 너희가 치성을 바쳐서 나에게 소원을 보상으로 받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어떻게 내가 전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인용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도 그렇게 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분리된 피조물과 차이를 드러내어 그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식으로 하나님 노릇하시지 않고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찬송으로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겠다. 이게 성탄절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예수께서 그 외 3년 반의 공생애를 살고 그 전에 30년의 생애도 이 인생 속에서 답이 없는 고통과 긴장 속을 걸어와야 되는 인생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우리 됨은 문맥 속에서 본문이 만들어진다. 문맥이란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이고 경우가 있는 것이고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정황, 아이로 태어나야 했고 박해를 받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늘 살해의 위협 속을 살며 그 시대의 모든 권력과 맞서야 했지만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삶을 사셔야 했고 그리고 잡혀 죽어야 해서 베드로가 항의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답게 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무시무시한 두 충돌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문맥 속에서만 그 본문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에서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고 분노 속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타에 대하여 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하셨으면 우리가 왜 배반했겠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의 최고의 운명, 영광, 명예, 지위, 정체는 내게 있다. 그것은 무슨 특권이나 무슨 우리 세상에서 하는 면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나누고 싶었던 사랑과 믿음과 찬송과 기쁨의 교제, 연합,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론적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 다하셨습니다. 우리로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일상입니다. 얼마나 신자다울래? 어디까지 쫓아올래? 라고 매일 물으시죠. 그것은 엄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봐라. 세상의 이 비겁함과 이 악함과 헛된 것을 봐라. 내가 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너희의 인생이 이런 세상의 이런 것들, 시샘, 폭력, 악의 같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질투하고 시샘한다. 지지 마라. 똑같아지지 마라. 너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다. 천국 가서 걱정할 필요 없는 해결을 매일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못난 자로 살지 마라. 그렇게 매년 말마다 성탄절이 오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성육신 한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명예와 영광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